네, 다윗의 아들이었던 압살롬이 자기의 형, 다윗의 장남이죠. 암논을 죽이고, 결국에는 또 아버지를 배반하고 유다 지파의 중심 도시인 헤브론에서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자기 아버지 다윗의 핵심적인 부하들 약 200여 명을 데려가고 많은 군대가 압살롬을 추종하게 되는데, 어쨌든 압살롬은 유다 지파의 중심지 헤브론에서 왕이 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진격합니다. 다윗을 죽이려고 진격해오자 다윗은 급하게 이제 도망을 가게 되지요. 급하게 도망을 가서 가는데 요단강을 건너서 마하나임이라고 하는 곳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결국 이제 압살롬의 군대가 이스라엘 열두 지파에서 병사를 다 모아서 결국 요단강을 건너서 다윗을 죽이러 오게 됩니다. 다윗은 요단강 건너로 도피해갔다가 기다리고 있다가 이 압살롬의 군대를 맞이해서 격전을 벌이게 됩니다. 결국 다윗의 부하가 숫자는 적었지만은 전쟁에서 이기게 되고 압살롬도 결국 죽게 됩니다. 이 압살롬이 죽었다라고 하는 이제 소식을 듣고 다윗은 통곡을 합니다. 자, 18장 33절입니다. 18장 33절 시작.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에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였더라. 비록 장남 암논을 죽였고 살인자고 또 아버지인 다윗을 배반하고 반란을 일으킨 아들이지만은 아버지는 아버지고 아들은 아들이었던 모양입니다. 살인자였고 자기를 대적한 아들이지만은 아버지로서는 그 아들이 죽은 것에 대해서 너무 불쌍히 여기고 슬퍼하는 그런 모습이죠. 뭐 부모님 모습이 다 그렇죠, 그죠? 아들이 아무리 잘못해도 아들은 아들이고 부모는 부모지요. 그런 면에서 이 다윗은 이 압살롬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반란이 끝났지만은 기뻐하거나 하지 않고 굉장히 슬퍼하고 통곡을 하게 됩니다. 이게 문제가 됩니다. 이럴 때 이제 군 지휘관이었던 요압이 다윗에게 와가지고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일깨워 줍니다. 자, 5절 보겠습니다. 5절 시작. 요압이 집에 들어가서 왕께 말씀드리되, 왕께서 오늘 왕의 생명과 왕의 자녀의 생명과 왕의 처첩과 비빈들의 생명을 구원한 모든 부하들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시니. 예, 이제 사실 다윗이 도망갈 때 다윗의 부하들, 군대들은 사실 압살롬 편에 섰더라면 그들은 모든 혜택을 누리고 안정된 생활이 보장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압살롬 편에 서지 않고 도망가는 다윗 편에 서서 다윗을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위해서 숫자가 훨씬 더 많은 압살롬의 군대와 싸웠습니다. 이들은 참 대단한 부하들이죠, 그죠? 의리를 지켰고 신의를 지켰고 목숨을 걸고 숫자가 훨씬 많은 압살롬 군대와 싸웠단 말이죠. 결국 이제 다윗의 왕권을 되찾아준, 참 다윗에게는 너무나 고마운, 목숨을 걸고 자기를 지켜주고 왕권을 보호해준 고마운 부하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압살롬 때문에 너무 슬퍼하고 통곡하는 모습을 보자 이 다윗의 부하들이, 병사들이 죄책감을 느끼게 됩니다. 아, 우리가 잘못 싸웠나? 우리가 전쟁에서 져야 했나? 우리가 죽었어야 했나? 우리가 다윗 편에 섰는데 이게 잘못된 건가? 혼란이 오죠. 혼란이 왔는데 마치 그들의 모습이 패잔병의 모습과 같았다는 겁니다. 패잔병. 전쟁에 지고 돌아온 병사들처럼. 자기들은 전쟁에 이겼는데 압살롬의 죽음 때문에 슬퍼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잘못 이겼나 하면서 이제 패잔병의 모습으로 부끄러워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압은 다윗 왕에게, 아니 우리가 당신의 목숨, 다윗 왕의 목숨과 또 왕자들의 목숨과 왕비들의 목숨을 구해주려고 목숨 바쳐 일했는데 왜 우리를 부끄럽게 하십니까? 이렇게 다윗에게 묻습니다. 그 다음에 6절 끝에 보겠습니다. 6절 끝에, 만일 압살롬이 살고 오늘 우리가 다 죽었으면 왕이 마땅히 여기실 뻔하였나이다. 압살롬 죽었다고 다윗 왕이 슬퍼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다 죽고 압살롬 군대가 승리했더라면 왕이 기뻐하셨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럴 수도 없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다윗 요압은 이 다윗이 지나치게 슬퍼하고 공개적으로 슬픔을 표현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아버지로서는 슬픈 마음을 가질 수 있지만은 다윗을 위해서 목숨 걸고 싸운 병사들 앞에서 그 슬픔을 표현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19장 7절. 7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제 곧 일어나 나가 왕의 부하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말씀하옵소서. 예, 이제 앞으로 나가서 전쟁에 이기고 온 병사들을 위로하고 치하해야 됩니다. 격려해야 됩니다. 격려해야 됩니다. 만일 왕이 왕을 위해서 싸우고 승리한 병사들을 위로하고 격려하지 않으면, 치하하지 않으면 부하들이 다 도망가 버릴 겁니다. 도망가 버릴 거고, 그렇게 되면 왕이 젊었을 때 사울 왕의 추격을 피해서 도망다닐, 10년 동안 도망다닐 때 그 이후로 그 어떤 때보다도 더 위험하고 심각한 상황이 될 겁니다. 그래서 왕을 위해서 목숨 걸고 싸운 병사들을 위로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압살롬이 조언을 합니다. 그러자 다윗이 이제 요압의 말을 듣고 병사들을 위로합니다. 8절입니다. 8절 시작. 왕이 일어나 성문에 앉음에 어떤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말하되 왕이 문에 앉아 계신다 하니 모든 백성이 왕 앞으로 나아오니라. 여러분, 우리도 남대문, 동대문에 보면 큰 문이 있죠. 그죠? 한양도성 입구 들어온 큰 문 있는데, 그 당시 이스라엘에서는 그 성문 위에서 정치도 하고 또 중요한 상거래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성문 위에 서서 아마 전쟁에 이기고 돌아온 병사들을 치하하는 해단식을 가졌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제 눈물을 닦고 성문 위에 앉아서 전쟁에 이기고 돌아온 병사들을 치하하고 격려하고 고마워하고 하면서 이제 해단식을 가져서 그들의 마음이 부끄러워하거나 당황하지 않도록 잘 격려해 주었습니다. 자, 이걸 보게 되면 왕의 참 자리가 어려운 자리 같아요. 그죠? 어려운 자리 같아요. 자기를 죽이려고 반란을 일으킨 아들이지만은 그래도 아들은 아들이니까 그 아들의 죽음을 슬퍼하는 아버지의 모습은 어쩌면 당연하고 자연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죠? 하지만 다윗이 왕이기 때문에 자기를 위해서 목숨 걸고 싸운 병사들을 생각한다면 그런 슬픔을 공개적으로 표현해서는 안 되는 자리였지요. 예, 참 이런 것이 어려운 것 같아요. 지도자의 자리는 개인적인 감정을 잘 절제하고 다스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레위기 21장에 보면 제사장들은 시신을 만져서도 안 되고 심지어 가족들이라 할지라도 가족들이 죽었다 할지라도 시신을 만져서는 안 된다. 왜? 백성들을 대표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하나님이 부여하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제사장들은 슬픔, 가족들이 죽은 슬픔도 잘 다스려야 된다. 레위기 21장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또 지도자들에게 있는 그런 어려움 중에 무거운 짐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감정을 다윗이 잘 다스릴 필요가 있었고 이 문제의 중요성을 잘 일깨워준 요압도 훌륭한 부하지요. 그죠? 훌륭한 부하지요. 만일 요압이 기분 나쁘다고, 아니 우리가 왕을 위해서 목숨을 싸웠는데 아니 왕이 슬퍼하면 어떻게 되냐? 아, 우리 이런 왕 못 섬기겠다. 우리 가자. 그리고 요압이 주동했다 그러면 요압이 부하들이 다 떠나버렸을 수 있는 거죠. 그죠? 근데 요압은 지혜롭게 왕에게 가서 직언을 합니다.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하고 왕이 어떻게 해야 좋은지 왕에게 지혜로운 조언을 함을 통해서 다윗이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자기 감정을 잘 다스리고 전쟁에서 이긴 병사들을 격려함을 통해서 위기를 잘 극복할수록 도와줍니다. 그걸 보면 참 요압이 훌륭한 부하였어요. 그죠? 훌륭한 부하였고, 물론 이제 압살롬을 죽인 것은 잘못이었지만은 그러나 국가적인 위기 상황에서 다윗에게 직언을 하고 지혜로운 조언을 해서 다윗의 위기, 국가의 위기를 잘 극복하도록 도와줍니다. 이런 면에서는 요압은 훌륭한 부하였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우리에게는 필요하죠. 그죠? 자기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체면, 자기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라를 위해서, 왕을 위해서, 바른 말을 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공동체도 필요하고, 나라에도 필요합니다. 교회도 당연히 필요하겠죠. 그죠? 예, 그렇게 여러분, 바른 말을 할 수 있고, 지혜로운 말을 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혹시 제가 잘못하거든 그런 지혜로운 조언들을 여러분들이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국민 여론이 이제 다윗에게로 돌아왔습니다. 자, 9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모든 지파 백성들이 변론하여 이르되 왕이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셨고 또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였으나 이제 압살롬을 피하여 그 땅에서 나가셨고 우리가 기름을 부어 우리를 다스리게 한 압살롬은 싸움에서 죽었거늘 이제 너희가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올 일에 잠잠하고 있느냐 하니라. 예, 제 북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열두 지파가 있죠. 열두 지파 중에서 그 열 지파 혹은 열한 지파, 베냐민 지파를 포함해서 유다 지파를 제외한 다른 지파들의 여론이 이제 다윗을 향해서 돌아섰다 이런 겁니다. 따지고 보면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암몬과 모압과 아람 여러 나라에 짓밟힐 때 그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그 다음에 아람과 블레셋으로부터 구한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왕이거든요. 다윗이 이스라엘의 가장 넓은 땅을 확보했고 주변의 모든 민족을 정복한 왕이란 말이죠. 이렇게 훌륭한 왕을 우리가 왜 배신했겠느냐. 예? 우리가 다윗 왕을 다시 왕으로 모시자. 그리고 우리가 추종했던, 우리가 왕으로 세웠던 압살롬은 이제 죽었는데 압살롬이 죽은 마당에 더 이상 누구를 추종하겠느냐. 다시 다윗을 왕으로 모시자. 이런 여론이 이제 북이스라엘 지파들에게 가득 차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요단강 건너편에 마하나임의 피난가 있는 다윗 왕을 다시 모셔오자. 이런 여론이 북이스라엘에 가득하게 됩니다. 이 소식을 다윗이 들었어요. 다윗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건 조금 난감한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북이스라엘 열지파 혹은 열한지파가 다윗을 다시 왕으로 모셔오게 되면 그러면 나머지 유다지파는 어떻게 됩니까? 유다지파는 사실 압살롬을 왕으로 세웠던 지파입니다. 그죠? 그리고 압살롬을 지지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압살롬을 지지했던 대부분의 병사들, 군대 사람들이 다 유다지파 사람들인 거예요. 근데 다윗이 이제 이 북이스라엘 쪽 사람들의 손으로 왕으로 복귀하게 되면 이 남유다 사람들은 이제 숙청의 대상인 거예요. 숙청의 대상. 다윗이 짓밟아야 될 사람들인 거예요. 왜 너희는 압살롬을 지지했느냐? 왜 나를 배신했느냐고 이 남유다 사람들은 이 다윗에게는 숙청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실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하기 어려워서. 왜냐하면 자기 자신이 유다 지파 사람이고 다윗이 왕이 될 때, 처음 왕이 될 때 자기를 왕으로 세우고 자기를 지지해 줬던 사람들이 유다 지파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나중에 다윗이 이 북이스라엘 열 지파 사람들한테 무슨 큰 관계가 어려워지거나 배격당하게 되면 그들로부터 또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결국 다윗을 지지해 줄 사람은 유다 지파인데 지금 유다 지파를 버리고 숙청하는 것은 자기 왕권을 행사하는데 위험하겠다 이런 판단을 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 두 제사장 이 사독과 아비아다를 급히 유다 지파로 보냅니다. 유다 지파로 보내어서 지금 북이스라엘 열 지파가 나를 다시 왕으로 귀환시키려고 하는데 왜 너희가 가만히 있느냐? 너희는 나와 골육 친척이 아니냐? 나도 유다 지파다. 그리고 너희가 압살롬을 지지했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숙청하리라고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들 사령관이었던 압살롬의 사령관이었던 아마사를 내가 내 다시 군대의 사령관, 국방부 장관으로 삼겠다. 압살롬을 지지했던 모든 병사들을 다시 복권시켜 주겠다. 그러니까 내가 절대 복수하지 않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나를 다시 모셔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도록 지지해라라고 이제 조언을 합니다. 조언을. 예. 그렇게 함을 통해서 다윗은 이 남유다와의 유다와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려고 하죠. 압살롬으로 돌아섰던 이 유다 지파 사람들이 다시 다윗에게로 돌아오도록 다윗이 넓은 품으로 이제 그들을 품으려고 합니다. 결국 그 소식을 들은 유다 지파 사람들도 다윗의 의도를 깨닫고 아, 다윗 왕이 우리한테 복수하지 않겠구나. 우리를 숙청하지 않겠구나. 이렇게 해서 이제 다윗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모셔오기 위한 이제 사람들이 모셔오기 위해 사람들이 길갈로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길갈이라고 하는 곳은 요단강 서편에 있는 도시지요. 이스라엘 출애굽할 때 유단강을 건넌 다음에 제일 먼저 도착했던 도시가 길갈입니다. 그래서 남유다 지파 사람들이 길갈로 가서 다윗을 맞이할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요단강 건너편은 다윗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려고 준비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일단은 유다 지파와 다윗과의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참 이런 면에서는 다윗이 마음이 넓은 거지요, 그죠? 자기 아들 압살롬을 지지하고 반란의 주동 세력이 되었던 이 유다 지파를 다윗이 용서하고 품은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윗과 유다 지파와의 관계가 다시 회복된 것이죠. 다윗이 너그러운 마음이고 지혜로운 조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나중에 또 다시 민족 갈등의 불씨가 되기도 합니다. 자, 우리도 이렇게 용서해 주는 마음을 품어야 되겠습니다. 비록 이 유다 지파가 압살롬을 지지하고 반란을 일으키고 다윗을 제거하는데 앞장섰던 그런 지파지만은 다윗은 유다 지파를 용서해주고 다시 그들이 복권할 수 있도록 그들과 다윗과의 관계가 회복할 수 있도록 너그러운 마음을 품게 되었다는 겁니다. 다윗이 용서하지 않았다면 이런 일이 없겠지요, 그죠? 원통하고 분한 마음을 품고 억울한 마음을 품고 너희들이 내 아들을 지지해 나를 배신해 이래가지고 억울한 마음, 미워하는 마음을 품고 용서하지 않았다면 관계는 회복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용서할 때 관계가 회복되고 용서할 때 평화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구할 최고의 가치는 사실 용서입니다. 그죠? 용서. 그래서 우리도 여러 가지 맺힌 관계가 있다면 여러분 용서하기로 결단하고 또 용서를 통해서 모든 관계를 화평한 관계로 열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우리의 감정을 억눌러서도 안 되지만은 우리의 자연스러운 감정을 잘 표현해야 되지만은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어진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우리의 감정을 잘 다스릴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슬픔의 감정이 있을 수도 있고 때로는 분노의 감정도 있을 수도 있겠고 때로는 실망이나 서운함의 감정도 있습니다. 때로는 억울함의 감정도 있습니다. 어떤 감정이든지 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장애물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모든 감정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가 감정을 잘 살피고 잘 다스리고 절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합시다. 두 번째는 다윗이 유다 지파를 용서했던 것처럼 용서하고 다시 관계를 회복하려고 했던 것처럼 하나님 저희도 용서를 통해서 맺힌 것을 풀게 하시고 용서를 통해서 모든 깨어지고 끊어진 관계를 회복하여 화평을 누리는 자가 되게 해주옵소서. 우리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이 자기의 감정을 표현했지만은 그러나 그 감정의 노예가 되지 않고 하나님 그 감정을 잘 다스려서 또 병사들의 마음을 모으고 국민들의 여론을 결집시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이 다윗의 이 지혜로운 모습을 본받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감정을 늘 살피고 감정을 늘 다스리되 하나님 감정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시고 감정이 결정권을 행사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를 잘 헤아려서 이 사명에 충성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슬픈 마음, 때로는 분한 마음, 억울한 마음, 때로는 하나님 또 불편한 그런 모든 마음들, 이 부정적인 감정들이 우리의 장애물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도 맺힌 것이 있다면 풀고 용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용서함으로 품는 자가 되게 하시고 용서함으로 화평케 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용서함으로 새로운 길을 여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날마다 우리를 일깨우시고 주장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용서하셨듯이 그렇게 용서하고 또 용서하는 주님을 닮아가는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서울 노회가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114개 교회 지도자들이 모이는 이 서울 노회가 순조롭게 형통하게 잘 진행되게 하시고 정치를 위한 노예가 아니고 개인의 유익을 위한 노예가 아니고 114개 교회의 부흥과 형통을 위한 노예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주권적으로 노예를 다스리시고 통치해 주시옵소서. 함께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서울 노예가 올바른 길로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주인 되시고 왕이 되셔서 다스리시고 통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회무와 모든 절차가 모든 결정이 우리 주님이 원하시고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절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114개 교회가 4개에게 유익한 결정과 판단이 이루어지게 하셔서 교회를 유익하게 하고 교회를 부흥케 하며 교회를 온전하게 하는 올바른 결정들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지혜롭게 하시고 정의롭게 하시고 공정하도록 성령님 다스리시고 통치하여 주시고 주님이 홀로 영광을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열방을 위한 기도, 오늘은 멕시코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멕시코가 지난 1964년 이후로 실종한 사람들을 파악해보니까 약 10만 명의 사람들이 실종이 되었다고 합니다. 최근 2년 동안에만 하더라도 한 2만 명이 실종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 실종된 사람의 약 75%가 남성이라고 합니다. 이 10만 명이라는 어마어마한 사람, 약 10만 개의 가정이 파괴된 것과 다름이 없지요. 그 원인은 여러 가지입니다. 마약 때문에 그렇고 또 가정폭력 때문에 또 인신매매 때문에 성착취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로 멕시코에서는 지난 한 20년 동안 30년 동안 약 10만 명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납치되고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기도할 것은 멕시코 정부가 이 대량 실종 문제에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이 끔찍한 인권 침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멕시코가 진실과 정의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피해 가족들 정부가 잘 적절하게 조치할 수 있도록 그리고 멕시코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멕시코에 있는 성도들 기독교인들이 이 피해자 가족 가정의 상처와 고통을 돌보는 일에 앞장서기를 원합니다. 치유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멕시코에 더 이상 이런 실종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멕시코를 축복하며 주님이 통치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1964년 이후로 멕시코에서는 약 10만 명의 사람들이 실종되고 납치되고 사라졌다고 하는데 우리 주님 이 멕시코를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10만여 명의 가정들이 파괴가 되었습니다. 10만여 명의 가족들이 큰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이 멕시코에서 이러한 실종, 마약이라든가 가정폭력이라든가 성폭력, 인신매매가 일어나지 않도록 주님 멕시코 정부가 적극적으로 강력하게 대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멕시코가 진실의 나라가 되게 하시고 정의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멕시코를 다스리시고 통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멕시코 정부가 강력하게 적극적으로 지혜롭게 대처하게 하여 주시고 고통받는 가족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이 성도들이 하나님 고통받는 가족들을 위로하고 치유하고 상처를 보듬는 일에 앞장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도 다윗처럼 여러가지 부정적인 감정이 저희들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지배해서 하나님 앞에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 속에 있는 슬픈 마음이라든가 억울한 마음, 분한 마음, 서운한 마음, 괴로운 마음들, 하나님 그런 마음들을 저희가 외면하지 않게, 그러나 그런 감정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감정이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지배하여 사명을 그르치는 일이 없도록 주님 저희가 감정을 잘 다스리고 마음을 잘 지키는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윗이 유다지파 자신을 배신하고 압살롬을 지지했던 유다지파를 용서하고 그들을 다시 복권시켜 주었던 것처럼 하나님 저희도 용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가 용서할 때 우리의 관계도 화평한 관계로 회복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삶이 용서하는 자가 되고 용서하는 삶이 되어서 화평을 추구하는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할 때 무엇을 어떻게 구해야 될지 가르쳐 주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구하고 응답받는 복된 새벽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병상에 있는 성도들을 속히 일으켜 주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함께 예배드리는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고통받는 가정들마다 일용어 양식과 쓸 것이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취업의 문, 사업의 문을 형통하게 열어주옵소서. 우리 청년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진학의 문을 열어주시고 취업의 문을 열어주시고 결혼의 문, 인생의 문을 열어주시며 여호와께 헌신된 새벽이슬 같은 청년들이 벌떼같이 홍수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